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오늘 말씀 2장 전반부에서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독립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단 한 번 방문했으며 15일만 머물렀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복음이 그들과 같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방문했을 때 자신의 복음이 그들의 승인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동행한 것,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변치 않는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속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에서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비록 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또 강조하는 복음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변질될 상황 앞에서는 형제로 여겼던 베드로조차도 정면으로 반박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원칙 앞에서는 단호했으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두려움 때문에 모순되는 행동을 한 베드로에게는 복음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장의 핵심 메시지로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중심이면서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심인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16절에서 3번, 그리고 17절에서 1번, 그리고 21절에서 또 한 번 사용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은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정죄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은 그가 유죄가 아니고 결백하다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거나 무죄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둘째 아들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받아준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자신의 교리를 대조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역설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또 율법이 금하는 모든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일부는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과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각을 읽어보고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율법 범함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옛 시절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는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 당신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켜서 우리가 선행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면 당신은 율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이단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고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조장한다는 그들의 비난은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엄청나게 오해한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철저히 변화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고 그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심지어 그가 지금 마음속에 원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견지에서 전개해 나갑니다. 19절과 20절 두 번에 걸쳐 그는 이와 같이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충족되었고 죄를 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나의 죄악된 과거는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면 이제 우리의 옛 삶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고 절대 옛 생활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러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고상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인하는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둘 다 필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필요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그 칭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여겨지지 못한다라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거대하지 못하고 초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지금 이 땅의 이 삶의 순간에서부터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준다. 즉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